지금까지 성경 66권의 대다수 책들을 강의하고 또 설교하고 또 맥잡기 시리즈를 통해서 중요한 그런 그 내용들을 이제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성경에는 지혜 문학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정경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시가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데 잠언, 전도서, 시편,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의 아가, 이렇게 이제, 네 권이 있어요. 욥기는 이미 우리가 이제 다 했고, 이것 가운데 감사하게도, 잠언을 31번에 걸쳐서 이런저런 주제, 지혜와 그 명철에 대한 그 주제들을, 올해 정말 잘 마치게 돼서 먼저 하나님께 이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잠언 뒤에 나오는 그 전도서, 이 전도서를 이렇게 이제 보니까 제가 대여섯 번 하려고 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그 내용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번에 그 메인 아이디어로 푸는 그 전도서 그 책이 한 장 단위로 해갖고 전도서를 쭉 이렇게 이제 풀어서 우리에게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거기 있는 그 교과서를 따라서 12장이니까 아마 12번을 하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이제 하게 됐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런 그 강의를 할 때는 제가 늘 어떠한 그 주석서나 뭐 이런 어떤 것들을 가지고 이제 교과서를 삼고 그리고 제가 추가할 거 그 다음에 꼭 전달해야 될 그런 내용들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묶어갖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특별히 이 시가서하고 그 다음에 지혜문학 이런 거는 사실 강의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그 토픽이에요. 이렇게 뭐 사도 바울의 서신이니 창세기니 뭐 이런 것들은 이렇게 뭐라 그럴까 목사로서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지식과 이런 걸 가지고 열심히 연구해서 이렇게 가르치면은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이 지혜 문학은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이게 많이 달라집니다. 이게. 이렇게 이제 때문에 많은 경우 이제 전도서 같은 경우도 이게 정경이냐 아니냐까지 논쟁이 오랫동안 진행이 됐거든요. 이게 정경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그만큼 지혜 문학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다루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거를 하나님의 이제 구약 성경 39권 거기에 이제 한 권의 정경으로 이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지혜문학 이제 다루면서 역시 맥스 앤더스 목사님이 편집자로 이렇게 성경 전체 그 주석서를 이제 편집을 했는데 지난번 잠언은 맥스 앤더스 목사님이 편집도 하고 본인이 주석을 썼어요. 근데 여기 전도서는 편집은 이제 맥스 앤더스가 하고 이 전도서 주석 자체는 데이빗 조지 무어라고 하는 그런 그 목사님이 이 주석을 썼습니다. 제가 구글에 가서 데이빗 조지 무어 패스터 이렇게 이제 치니까 이분이 미국의 유명한 댈러스 신학교 아마 그리고 시카고에 있는 트리니티 복음 신학교 이쪽에서 이제 신학 석사를 두 군데서 이제 하고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될 이 전도서에 관한 그 주석을 2003년도에 이제 발표했는데 2003년도에 여러 가지 나온 그 주석서 중에 가장 훌륭한 그런 그 주석서의 하나로 이게 이제 선정이 된 이와 같은 그 주석서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읽고 오늘 이렇게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풍성한 특별히 이제 메인 아이디어로 푸는 이 주석 시리즈는 여러 가지 예화가 좋은 게 많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에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주 유용한 그런 그 예화의 말씀들이 있고 읽어보니까 제게도 은혜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 모두에게도 은혜가 될 줄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위어스 목사님, 매트 앤리, 또 필요에 따라서는 로크맨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이제 주석들도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좀 참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에게 한 12번에 걸쳐서 전도서 1장부터 12장을 장별로 이렇게 강의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우리 킹제임스 성경 이 성경, 흠정력 성경, 여기 66권 그 책, 모든 책 앞에는 각 책에 대한 이런 그 요약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전도서를 이제 공부하니까 거기 나와 있는 그 요약을 여러분과 함께 이제 같이 살펴보고, 그리고선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들을 쭉 풀어나가는 걸로 그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가서 보니까 기록자는 솔로몬이고, 잠언도 이제 기록자는 이제 솔로몬입니다. 아가서도 솔로몬의 아가. 그래서 최소한 세 개, 이 책이 솔로몬에 의해서 이제 기록이 됐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기록 시기는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쯤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3000년.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구약시대 4000년 이거 할 때 아담부터 그 다음에 노아까지 한 1000년,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 1000년, 아브라함부터 이제 다윗까지 1000년, 다윗부터 예수님까지 1000년, 이렇게 해서 한 1000년, 1000년 이런 단위로 이제 나누면 좋은데, 다윗과 솔로몬이 이제 비슷한 시대에 살았으니까 지금부터 3000년 전에 기록이 된 이런 말씀이다. 성격은 지혜문학입니다. 수신자는 솔로몬의 백성, 신하들, 또 그리고 자기 아들, 딸들, 그리고 지혜를 구하는 그런 모든 사람, 그 당시 살던 사람이든 뭐 지금 사는 사람이든 지혜를 구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이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됐습니다. 이 책의 히브리어 책명은 코헬레스 이렇게 이제 돼 있고, 우리가 영어로 이 책은 이클리시에테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클리시에스테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전도서를 가리키는 그리스어 책명 에클레시아스테스에서 이제 유래가 된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한영대역 성경을 갖고 계시면은 그럼 그 위에 가서 보시면 그 책 이름이 선포자 혹은 전도서 이렇게 이제 돼 있고, 이클리지에스티스 or the preacher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걸 여러분이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클리지에스티스 이렇게 하면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데, 영어로 다 이걸 풀어서 설명하면 이게 선포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서는 그 내용이 선포자가 이게 무언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그런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명의 뜻, 코헬레스라고 하는 거, 이거는 백성을 모으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백성을 모아. 백성을 모아갖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해 주려고 하는 그 사람을 코헬레스라고 불렀고, 이거를 영어에서는 프리처, 설교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불렀고, 그래서 여기 나오는 당연히 그, 이 선포자는 솔로몬입니다. 백성을 모아서 그들에게 이 말씀들을 선포하면서, 여기 전도서나 잠언은 이렇게 여러 가지 앞뒤 정황을 봤을 때 솔로몬이 이제 타락의 길을 걷고 아마 하나님의 징계 같은 것을 통해서 다시 회개하고 이제 돌아온 그 이후에 자기의 과거를 회상하며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아주 진솔하게 또 그리고 아주 심각한 그런 문제로 이렇게 다루고 있는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우리말의 이름은 이제 전도서라고 돼 있는데, 이 책명은 중국어 성경에 이게 전도서라고 돼 있어요. 선포라고 하는 거를 중국 사람들은 전도라고 번역을 했어요. 전도. 그러니까 복음 선포의 어리석은 것, 우린 이렇게 번역이 돼 있는데, 개역은 전도의 어리석은 것, 이렇게 그 선포라고 한 단어를 그렇게 중국 사람들이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선포자인 솔로몬의 설교를 담은 그런 글로 중국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그래서 책명을 전도서라고 했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로 넘어와서 그냥 중국말 그대로 전도서라고 하는 그런 그 책명으로 지금까지 이제 내려오고 있습니다. 주제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해 아래에서 모든 것을 시도해 본 뒤 지금 시대 사람들이 하는 뉴에이지 기법까지 다 동원을 해서 하여튼 신비주의, 아직은 미스테릭한 이런 것까지 솔로몬이 다 추구를 한 거예요. 다 추구해 본 결과 이런 것들이 정말 헛되고 영을 괴롭게 한다.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1000명이나 됐으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이 세상에. 그래서 아내가 1000명, 그렇죠? 그래서 온갖 신비주의 기법까지 다 터득을 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다 해봤는데 해보니까 헛되고 다 영을 괴롭게 한다. 이런 것들을 주제로 해서 이 말씀을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왜 이걸 기록을 했냐? 사람들을 모으라 그런 거예요. 나한테 와라. 사람들이 모였단 말이에요. 여기서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냐? 하나님을 떠나서는 해 아래에 있는 어떤 것도 사람의 욕망을 채워줄 수가 없다. 이게 전도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예요. 그러니까 해 아래 있는 그 사람의 욕망, 그거를 하나님 외에는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없다. 이게 이제 전도서의 핵심, 이런 주제고 목적이라는 걸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생명수의 물을 주시겠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수가성 여인에게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시는데, 여기 예수님이 주신 그 물을 마셔야만 그래야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한다. 이거에 대한 강해서가 이 전도서라고 보시면 그러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런 측면에서 전도서가 끝나면 솔로몬의 아가가 나오는데, 솔로몬의 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표현한 이와 같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힘을 가지고는 사람의 욕망을 채울 수가 없는데, 바로 그 뒷장에 나오는 솔로몬의 그 아가, 거기에 중심 주제가 백합보다 아름다운 그와 같은 그 예수님, 예수님에 대한 그런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전도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 온 세상의 모든 걸 다 소유한다 해도 그것이 아무 가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 세상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운다고 하는 거, 이런 건 부질없는 짓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모든 일을 다 해보고 내린 그런 결론이에요. 결론. 세상의 것으로 나를 채우려고 노력을 해도 아무리 좋은 거 가지고 먹고 마시고 누리고 모든 걸 다 해도 내 욕망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사람의 행복이 땅에 속한 지혜, 지식, 재물, 명예, 권력, 권세 이런 데 달려있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제 사례를 들어가면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결론이 나오죠. 12장,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에 이제 결론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이렇게 경배하는 거, 그렇죠? 이것이 사람의 참된 의무이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내게 주인이 있다는 거, 개나 소도 주인이 있다는 걸 아는데 사람이 그걸 모르거든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래서 그 주인이 있다는 걸 알고 그 주인이 정해놓은 그 바운더리 안에서 그 안에서 뛰노는 그런 삶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그런 삶이다. 전도서는 12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222절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핵심 장은 1장이 아니라 12장이에요. 만일에 12장이 이 안에서 빠져버리면 전도서는 맹탕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그냥 그걸 다 끝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헛되고 헛되고 헛된 거, 그 예를 쭉 들고 결국 가서 결론을 12장에 가서 그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이끌고 나가는 거예요. 핵심장이 12장이라고 하는 거, 그걸 저와 여러분 기억하고, 핵심절은 1장 2절에서 3절, 선포자가 말하노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자기의 모든 수고에서 무슨 유익을 얻으리요. 저와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지금 여기 지금 와 있잖아요. 무언가 이제 유익을 얻긴 얻었어요. 뭐 월급도 이렇게 받고 뭐 하여튼 이거 가고 지금 뭐 하는 거 이제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없이 그 일을 하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 자체가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게 아니라 전도서를 읽을 땐 항상 하나님이 없이는, 그걸 앞에다 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없이는. 그걸 가지고 유익이 없다, 이 해산의 고통이다, 이런 것들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읽어야만 그래야 전도서가 풀린다는 거, 그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핵심 단어는 헛된 것, 영어로 vanity 이렇게 이제 돼 있고, 핵심 구는 해 아래에서, 예, 그 다음에 영을 괴롭게 하는 거, 이런 단어들 이게 많이 나옵니다. 예, 자, 그럼 영적인 교훈은 하나님 안에서 예, 우리가 이 삶을 살며 행복과 그 다음에 소망을 추구해야 된다. 제가 이제 이걸 준비하고 위월심 목사님 그 주석을 좀 가서 앞부분을 쭉 이렇게 이제 봤어요. 그랬더니 위월심이가 전도서에 나오는 중요한 그런 그 단어들을 모아가지고 이 단어들이 도대체 몇 번이나 나오나 이걸 분석을 해서 12 장뿐이 안 되잖아요. 헛되다가 38번이 나와요. 여러분, 12장 안에, 이거 짧잖아요, 12장. 그 안에 헛되다고 하는 말이 38번, 해 아래에서가 29번, 유익이라고 하는 말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그 유익이 없다고 하는 그런 말이 10번, 수고, 해산의 수고, 그것도 보통 수고가 아니라, 추러베일이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를 썼는데, 그거는 여자가 아기를 낳을 때, 그때 그 고통하는 그거를 추러베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그거를 레이버라고 또 얘기해요. 미국에 가서 이제 아기를 낳으면, 해산실에 들어가면 레이버 하러 들어간다 그래요. 해산의 고통을 겪으러. 이런 그 단어가 이제 23번. 그 다음에 이 안에는 인간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49번. 예, 근데 이 모든 게 우리에게 악하다. 이게 39번. 그 다음에 사람이 이 땅에서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려고 한다는 기쁨, 즐거움 이런 게 17번. 지혜가 32번. 하나님이 40번 나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전도서의 특징은 이 안에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여러 타이틀 가운데 여호와라고 하는 타이틀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창세기 1장 1절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거기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은 히브리 말로 엘로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전도서가 이야기하는 거는 창조자와 그다음에 창조자가 만든 그 창조물의 관계가 어떤 건가 하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꼭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창조된 이 창조물, 특히 우리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창조자 우리의 주인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 여호와는 구속의 하나님, 특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 가리킬 때는 여호와를 쓰거든요. 여호와란 말이 여기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아주 의미심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물인 사람이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무려 40번이나 나온다. 이렇게 중요한 단어만 이렇게 분석을 해봐도 이 책이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가를 저와 여러분이 대충 이제 깨달아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혜문학이라고 하는 거의 특징을 꼭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혜문학. 이 지혜문학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이거는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그런, 이런 방식으로 현실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대다수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외일 수도 있잖아요. 예외인 경우도 있잖아요. 예외. 이 예외가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되고, 두 번째, 이 예외에 해당되는 극소수의 내가 거기에 끼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보편적으로 인간들에게 일어나는 그런 일을 보편적인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이 예외라는 게 인생이 있잖아요. 그 예외에 이걸 갖다 끼워 맞추려고 그러면 안 된다. 나는 예외적인 사람이다, 이거 끼워 맞추려고 그러면, 그러면 이 지혜에서 해석이 잘 안 된다. 요거를 꼭 기억을 하시고, 잠언도 마찬가지고, 전도서도 마찬가지고, 욥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거기서는 한 구절을 나한테 딱 맞는다라든지 뭐 해갖고, 이거를 문맥 밖에서 취해다가, 이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얘기하는 거 하고, 큐티식으로 나한테 접목을 하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은 것에서 본인이 괜히 기뻐갖고 즐거워하고 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길 수 있고,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은 데서 괜히 본인이 낙심해갖고 축 처져갖고 이렇게 불안해서 약 먹어야 되는 이런 일도 생길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보편적인 그런 현상을 보편적인 관점에서 기록을 한 거다. 그러니까 해석도 보편적인 경우에 해석이 맞는 거다. 요거를 꼭 기억을 하시고 지혜서를 우리가 읽으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전도서 이제 1장 시작하자마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선포자의 이제 말씀들이다 하고 이제 말씀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이 선포자가 말하노라 하고는 가서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거 뭐 이렇게 읽으면 그냥 완전히 부정적인, 예, 인생은 완전히 부정적인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이렇게 만든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전도서 12장이 없으면 그럼 전도서는 진짜 완전히 맹탕이 될 수 있는, 예, 그러한 그 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왜 그렇게 하려고 하냐, 12장이라고 하는 그 결론, 그 결론을 부각을 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매우 강한 어조로, 예, 인생의 부정적인 것을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다는 거,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예, 저자인 솔로몬은 우리의 삶이 아무리, 예, 정말 재미있고 흥미로운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는 궁극적으로 헛되다는 그런 사실을, 예, 우리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깨닫도록 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를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무지하고 필연적으로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 밖에 있으면, 신학식으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저자인 솔로몬은 우리에게 다른 진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전도서에서 매우 크게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어떨 때 보면,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대통령이 되고, 저 사람은 어떻게 뭐 삼성전자 회장이 되고, 아 저 사람은 억만장자가 되고, 근데 난 보니까 그냥 애기 기저귀나 갈고, 에 그렇잖아 뭐 이렇게 주방에서 그릇이나 이렇게 닦고 있고, 또 어디 뭐 조그만 회사에서 이렇게 뭐 다니고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거는 우리의 직업이 무엇이든지, 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그게 큰 일이든지 작은이 사람 눈에 보기에 하나님이 그 삶에 개입을 하시면은, 예, 그러면, 예,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없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세계 이제 바이든이 대통령이잖아요. 뭐 희희낙낙하고 이렇게 하면서 엄청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 같은데, 한적한 시골에, 예,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이 지금 기저귀를, 아기 기저귀를 바꾸면서 누리는 그 기쁨이 바이든이나 뭐가 김정은이니 뭐 해서 껄껄껄대고 웃는 그 기쁨보다 훨씬 더 클 수 있다. 어떤 조건 하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예, 그러면, 예, 이런 우리의 그 주변 상황, 세상의 지위, 명예, 권세, 그렇죠, 이런 것에 의해서 참된 기쁨이 오는 게 아니다, 이거를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여러 개 이제 명절들을 갖고 있는 거, 레위기 23장에 가서 보면 7개 이제 명절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5개의 두루마리가 있어요. 그 5개의 두루마리를 메길로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5개의 두루마리는 아가, 룻기, 그 다음에 애가, 그 다음에 전도서, 그 다음에 에스더, 이렇게 이제 5개를, 요거를 5개의 두루마리, 메길로스라고 이제 이 유대 사람들이 이제 불러요. 근데 이거 유대인들이 이 5개의 그 두루마리를 5개의 명절이 되는 시즌에 하나씩 읽습니다. 하나씩 읽어요. 예를 들어 아가서는 유월절에 읽고, 룻기는 오순절에 읽고, 그다음에 예레미야 애가는 바빌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파괴된 날, 그날을 이제 생각하고 애도하면서 이 예레미야 애가를 읽고, 그다음에 에스더는 불임절이라고 하는 그런 그 절이 이제 만들어진 게 에스더기에 나오잖아요. 그때 이제 읽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서는 언제 읽냐? 장막절에 읽습니다. 장막절은 한 해 동안 농사를 져갖고, 9월부터 해서 파종해갖고 농사를 져갖고 모든 걸 다 거두어드리는 거예요. 모든 걸 거두어드리는 7월, 8월 이런 그때 가장 모든 것이 풍성하게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나는 그 시즌, 그 시즌에 기뻐하면서 부르는, 같이 읽는 그 말씀이 전도서다. 전도서예요. 그러니까 전도서가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사람이 농부든 왕이든 뭐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럼 그 사람이 누리는 그 기쁨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세상 사람 보기에 엄청난 기쁨을 누리는 것 같아도 그런 사람의 기쁨보다 훨씬 크다. 그래서 장막절에 이 전도서를 읽는다고 하는 그런 아주 의미심장한 이와 같은 그 해석이 이제 있습니다. 자, 솔로몬은 우리가 하나님 없이 만족을 추구하는 것에 어리석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자기가 강구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어요. 이제 거의 죽을 때가 다 된 상태에서 지금까지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모든 걸 다 해보고 그리고 무언가를 남겨놓고 싶은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꼭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죠? 이걸 하기 위해서 자기가 강구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삶은 헛되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 그게 인간의 의무고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것을 생각하고 사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걸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이 전도서 주석을 쓴 이 조지 무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은 전도서를 읽으면서 나는 이 책이 비관적인 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또 나는 이 책이 기쁨, 즐거움이 나오니까 낙관적인 책이라고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이 전도서가 현실적인 책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 이렇게 이제 주석을 썼어요. 자, 다시 말해 이 현실적인 책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솔직하고도 희망적인 그림을 우리에게 제공한다고 마르틴 루터가 이제 유명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게 무언지 우리 눈에 드러나지 않더라도 희망적인 그림을 우리에게 실제적이고 희망적인 그림을 우리에게 제공해 준 이런 책이 전도서다. 그래서 우리가 장래를 내다보고 전도서 맨 끝에 가서 보면 하나님 앞에 가서 신약시대의 그 용어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가서 심지어 믿는 사람도 자기가 행한 모든 것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서 회개보고 해야 될 때가 있다. 앞날을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와 같은 그 결론의 말씀이 이제 주고 있거든요. 어떤 그 학자는 전도서를 옷에 비유했는데 어떤 옷이냐. 우리가 여흥을 뭐 쉬고 놀고 하는 거 다 끝내고 일할 준비를 할 때 입는 옷이 전도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괜히 쓸데없이 내가 이 삶을 살면 뭔가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 생각하지 말고 우리 시간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렇죠? 이런 사실을 인식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감과 기쁨 그리고 이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하면서 입는 그 옷이 전도서라고 보면 좋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어쩌면 한 벌의 작업복이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한 벌의 작업복이다. 그래서 내가 뭘 승리해야 되겠다. 그렇죠. 아니면 내가 어떤 형식을 갖춰서 뭘 해봐야 돼. 이런 거 다 가져다 버리고, 그렇죠. 다 갖다 버리고, 실질적으로 이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어떠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이거를 실용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책이 전도서다. 이제 어떤 분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 거를, 여기 주석서를 지금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거기다 기록을 했습니다. 전도서 이제 가서 오늘 제목은 제가 이제 인간의 절망적인 딜레마. 그 딜레마의 내용이 뭐냐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솔로몬이 의사가 돼갖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혼이라고 부르는데 그냥 우리가 인간이라고 한 이 혼이 심각한 병을 앓고 있다는 거 그걸 진단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솔로몬을 의사라고 생각을 하시라고 의사. 그 솔로몬이라고 한 의사가 모든 인간이 지금 심각한 그런 병을 앓고 있는데 그 병이 이거라고 가르쳐 줘도 그래도 나는 괜찮다 그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러한 그 예를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정기검진을 위해서 의사를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모든 결과 검진을 하고 보니까 결과가 좋아요. 혈압도 좋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좋고 스트레스 검사도 보기에 이제 모든 게 다 좋고 그렇죠. 그래서 꾸준한 운동도 하고 식이요법 이런 거 이제 잘 해갖고 건강이 잘 유지된 것처럼 이제 보였어요. 아, 그래서 이제 집으로 가면서, 아이고, 뭐 이 정도면 훌륭하구나. 그리고 이제 집으로 이제 돌아간 거예요. 이제 내년에 이제 올 때까지는 이제 걱정 없이 이렇게 이제 유지하면서 이제 살면 되겠구나. 근데 그 다음날 병원에서 간호사로부터 이제 전화가 왔습니다. 스티븐슨 씨, 오늘 오후에 병원으로 좀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아, 근데 제가 오늘 스케줄이 많은데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왜 그러시죠? 그렇게 얘기하니까 오늘 꼭 오셔야 됩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직접 만나 뵙고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아내 되시는 분도 같이, 이왕이면 같이 오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니, 조금 아까까지만 해도 건강진단 상태가 너무 좋다고 했는데 갑자기 무슨 심각한 일이 있어갖고 아내까지 같이 오라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몇 분 늦게 이제 병원에 이제 도착을 했더니 거기 이제 아내도 와 있고 거기 이제 담당 의사가 이제 나왔는데 이 담당 의사가 늘 자기하고 골프를 치고 이제 같이 친구처럼 다니던 이런 그 사람이 이제 담당 의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포스네임이 짐이에요. 짐 스티븐스. 그러면 짐 이제 얘기하는 거죠. 자네 검사 결과가 이제 나왔는데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사실 좀 심각하게 좋지 않은 그런 결과가 나왔네. 그래서 깜짝 놀라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자네 대장암에 걸렸어.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야. 대장암에 걸렸다. 이 말을 들으니까 마음속에서 이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지? 혈압도 괜찮고 콜레스테롤도 괜찮고 스트레스 지수도 괜찮고 다 괜찮다고 했는데 아니 왜 갑자기 대장암이 생기지?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의사가 짐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치명적일 수 있으니까 이 시점에서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이걸 치료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 자기 친구면서 의사가. 자, 이제 이런 예를 들면서, 이 목사님이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이러한 곤경에 빠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오늘 이 시간에, 며칠 전에 병원 가서 정기진단 이렇게 다 받고 했는데 의사가 대장암에 걸렸다고 그렇게 이제 상상을 한번 해보자. 자, 그런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죠. 한 종류의 사람은 괜찮다고 느끼기 때문에 뭐 나 괜찮은 것 같아. 괜찮아. 괜찮다고 느끼기 때문에 의사의 진단 무시하고 아무 문제도 없다는 듯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의사가 분명히 대장암이라고 진단을 내렸는데도.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특히 솔로몬의 잠언은 이런 사람들에 대한 경고를 주는 책이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옳으나 그것의 끝은 사망의 길들이니라. 잠언 14장 12절 계속해서 여러 번 이 내용의 말씀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도서를 읽으면 솔로몬이 그 의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솔로몬이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했어요. 그 영적인 상태를 진단해봤더니 죄 때문에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확실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 의사와 같은 그런 확신을 갖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게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의사와 같은 확신을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럼 뭐라 그래요? 난 괜찮은데 이렇게 하면서 의사의 권고를 무시하고 이 수술을 받고 최대한 모든 걸 다 동원해서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지금 전도서를 통해서 그걸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아니면 육체적으로 심각한 병에 걸려있다. 모든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는 게 로마서 3장 23절에 남아있는 거. 그거를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 지혜자의 이러한 그 말을 통해서 그가 경험했던 모든 걸 총동원해서 사람이 하나님 떠나게 되면 그러면 엄청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책이 전도서라고 하는 거. 이걸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우리 영혼, 사람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가지고 있는 이 내적인 질병이 있거든요. 죄의 질병. 이 죄의 질병의 특성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그거는 이 세상의 것들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솔로몬이 애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솔로몬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경험을 하고 아주 통절한 것 같은 논평을 내놓습니다. 그 논평은 우리로 하여금 심란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진리에 이제 직면하게 이렇게 만들죠. 그건 무슨 진리냐? 하나님 없이는 실제로 삶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삶을 의미 있게 만들려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영리한 시도들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고, 그 모든 시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1대1로 회개보고 해야 된다. 이걸 지금 솔로몬이 자기의 모든 실패, 이런 모든 것들을 경험을 해서 하나님의 이제 영감으로 이 말씀을 이제 기록을 하게 된 겁니다. 머릿말 가서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2절. 그냥 쭉 이렇게 이제 읽어가면서 논리적으로 솔로몬이 뭘 얘기하는 건가. 그러니까 1장과 2장은 정말 사람의 상태, 이 영적인 질병의 상태가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한 서론인데, 서론 자체가 굉장히 셉니다. 아주 굉장히 처음부터 시작부터 굉장히 강하게 시작이 돼요. 읽은 대로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선포자의 말씀들이라. 선포자가 말하노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가서 보시면 영어로는 vanity of vanities. 그 다음에 vanity of vanities. vanity의 복수가 vanities잖아요. 헛된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중에 제일 헛된 거. 이게 최상급으로 쓴 거예요. 유대인들의 그 표현에 따르면. 예. 헛된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근데 그 가운데 제일 헛된 거. 근데 그걸 지금 두 번 강조했잖아요. 그렇죠? Vanity of vanities. Vanity of vanities. 두 번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그 정도로 헛되다. 그래서 1절에 나오는 선포자. 예전 성경에는 전도자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코헬레트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회중을 소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선포한 이 말을 듣고 정신을 차리고 살아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고 이제 곧바로 2절에 들어가서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타격을 가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삶이 허무하다는 그러한 그 암울한 현실 속으로 여러분 이렇게 갑자기 시작하자마자 무섭게 부정적으로 그렇게 글을 쓰는 건 이 세상에 거의 없잖아요. 뭐 좀 이렇게 좀 뭐 하다가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뭐 내려오든지 이래야 되는데, 이 시작하자마자 위로 쭉 올라가갖고 모든 게 다 헛되다고 그냥 시작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주 강렬하게. 왜냐하면 이런 충격요법을 쓰지 않고는 많은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을 것 같다. 본인이 볼 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자기가 지은 그런 모든 죄들과 이 세상에 하나님이 그렇게 지혜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저지른 이런 죄악들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본인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데도 이 지경에 빠졌으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 절박한 그런 심정을 가지고 글을 쓰면서 그냥 시작하자마자 통렬하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금 비판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있습니다. 여기 헛되다고 하는 말은 무익하다. 수증기와 같다. 여러분 뭐 냄비에 이렇게 라면 끓이기 위해서 하면 김이 나오는데 이렇게 하면 조금 있으면 없어져 버리잖아요. 아침에 안개가 있는데 조금 지나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헛되고 헛되다고 할 때 그 헛되는 vanity라고 하는 그런 말이. 그래서 vanity of vanities가 두 번이 계속 나오잖아요. 최상급으로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최상급으로 그걸 표현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삶이 헛되다는 걸 표현하는 데는 이보다 더 좋은 그런 방법은 없다는 거죠. 자, 이걸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럼 모든 게 다 헛되다는 말이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해와 달과 별들과 우주 공간의 모든 것들과 저 아름다운 창조물과, 그렇지, 이 모든 게 다 헛되다는 거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든 창조물, 천사도 있고, 그렇죠? 뭐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동식물도 있고 해와 달과 별들도 있고 이게 헛되다는 게 아니에요. 이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게 헛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헛되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다. 예,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헛된 세상 아니에요. 예, 비록 지금 사람의 죄 때문에 온갖 창조물이 다 신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지금 단풍 구경하러 가시고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밖에 가서 보시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석양이니 이런 거 가서 한번 가서 낙조 이런 데 가서 한번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렇죠? 이런 게 헛되다는 게 아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삶이 헛된 거라는 거예요. 이거를 기억을 하시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도서에서 헛되다 하면 항상 앞에 하나님이 없는 뭐는 헛되다. 하나님이 없는 뭐는 헛되다. 이렇게 읽으셔야 이제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없는 삶의 그 헛된 것이 어떤 건가? 3절에서 이제 11절이 하나하나 이제 논리적으로 솔로몬이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와 자연의 관계, 이걸 이제 우주 공간에 있는 자연의 관계 이제 보여주고, 두 번째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이거 이제 9절에서 10절 보여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뭔가 유산을 남겨야 되겠다고 유산을 남기는데 그 유산 가운데 영원히 남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름도 그렇고 그 1장 11절이에요. 이 세 가지 부정할 수 없는 그 진리를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뭘 깨달으라고? 우리의 삶이 헛되다고 하는 걸 깨달으라고. 자, 3절 가서 보면 거기에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자기의 모든 수고에서 무슨 유익을 얻으리요. 솔로몬이 해 아래에서라는 그런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 해 아래에서는 29번이 나옵니다. 이 안에 여러분 12장 안에 29번이 나와요. 해 아래에서 이거는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거 그거 의미하는 거예요. 해 아래에서가 나오면은 하나님이 없는 삶. 저와 여러분 다 해 아래에서 살잖아요. 이 안에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런 의미로 들리는 게 아니에요. 해 아래에서 사는 거 좋은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해 아래에서 나오는 거는 다 믿지 않는 사람, 헛된 삶을 사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들을 지칭할 때 해 아래에서 살아간다. 지금 그렇게 지금 솔로몬이 표현하고 있다는 거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해 아래에서 사람이 많은 수고를 하는데 이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 이거 질문이잖아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답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 전체를 나타내는 거예요. 저에게도 해당이 되고 믿지 않는 다른 사람에게도 이제 해당이 되고.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사람이, 인간이 이 땅에 생하는 모든 수고는 아무 유익이 없다. 조건이 뭐예요? 해 아래에 사는 사람. 하나님 없이 하나님 밖에서 사는 그런 사람. 예, 이런 것을 솔로몬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이런 걸 좀 기억을 하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솔로몬은 하나님 없는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이고 그 다음에 비참한가 하는 거를 사람들에게 좀 강렬하게 보여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전도서 이제 시작을 하면서부터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4절에서 이제 9절은 한 세대는 가고 다른 세대가 오되 땅은 영원히 있다 이런 말씀도 있고 7절, 5절 해는 또한 뜨고 해는 져서 자기 처소 곧 자기가 떴던 곳으로 속히 가고 그러니까 사람들에 대한 거 해에 대한 거 6절은 바람에 대한 거 바람은 남쪽으로 가다가 북쪽으로 돌아가며 계속해서 빙빙 돌다가 자기의 순환 회로에 따라 다시 되돌아가고 7절 모든 강은 바다로 흐르되 여전히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들은 자기들이 나오는 곳 거기로 다시 되돌아간다. 자연계에서 인간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쭉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다. 여러분 저와 여기 나오는 땅은 지구예요. 처음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들었던 그 땅, 이 땅은 천년왕국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 오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이. 거기에도 이 지구가 영원히 존재한다고 하는 게 그게 성경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하는 이와 같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삶이 70년, 80년인데 이 지구는 영원히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간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허무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작품 가운데 최고의 작품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으니까. 그런데 우리의 실존을 가서 보면 너무나 불확실하고 너무 짧다는 거예요. 이 땅, 이 흙은 영원히 가는데, 여러분, 이 흙 별거 아닌 흙, 이 흙은 영원히 가는데 저와 여러분 7, 80년이다. 어떤 존재예요, 사람이? 하나님 만든 최고의 존재인데 그렇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보다 가치가 적은 이 물질 세상, 이 땅 이런 거, 그렇죠? 예, 이런 거는 일관성을 가지고 영원 무궁토록 가는데 인간은 본인이 최고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데 많이 해봐야 7, 80년뿐이 못 가니까 얼마나 허무하냐.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히브리서 2장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 14절 15절 예.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친히 같은 것들에 참여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 인간의 상태가 나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구출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밖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죽음을 두려워해서 평생토록 속박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허무하냐. 솔로몬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인간하고 우주가 인간하고 우주가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인간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주여 나 여기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주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실이 나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다네. 자네는 오래 살아야 7, 80년인데 나는 영원 무궁토록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네가 여기 있다 없다 말하는 거 그거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주가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 그런 그 코테이션 인용문이 이제 있습니다. 거기 이제 8절 가서 보니까 모든 것이 수고로 가득하여 사람이 그것을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귀는 듣는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다. 그렇죠? 우리 뭐 인간이 다 누구나 다 아는 그런 내용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그런 삶에서 만족과 의미를 찾는 것은 심히 어려운 일,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이러한 그 사람의 마음을 끊임없이 하품만 하는 깊은 수렁이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품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실제로 가서 보면. 그래서 이제 9절, 10절 가서 보면 이렇게 또 나와 있죠. 이미 있던 것, 바로 그것이 다시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이미 행한 것 바로 그것을 다시 행하리니 헤아리는 새것이 전혀 없도다. 혹시 사람들이 보라 이것은 새것이라 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있기 전에 이미 옛적부터 있었느니라. 이것도 지혜 문학이라 그랬으니까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니 솔로몬 시대에 핸드폰이 어디 있었어요? 솔로몬 시대에 자동차가 어디 있었어요? 다 새거 아닙니까? 이렇게 주장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기 새거라고 하는 게 뭔가 하는 거를 없었잖아요. 휴대폰이 있고 무슨 텔레비전이 어디가 있고 인공위성이 어디가 있고 우리가 다 새거 아닙니까? 그렇게 솔로몬에게 따져서 이렇게 물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솔로몬의 요점은 권력이라든지 지위라든지 부, 명예, 쾌락 같은 것들 사람들이 항상 그걸 추구해 왔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솔로몬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새 것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거는 어떤 물질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거 무언가 이걸 가지고 내가 내 인간의 질병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는 거 그걸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는 좀 잘 다니기 위해서 옛날에는 마차를 개발했잖아요. 지금은 자동차를 개발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행복하게 살려고 뭐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옛날엔 삽으로, 뭐 쟁기로 이렇게 농기구 가지고 했는데 지금 뭐 트랙터 가지고 해서 하니까 새 것 같은데 실제로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그 모든 노력, 가서 보면 다 노력하는 게 다 그게 그거, 그 당시 사람이 노력하는 거나 지금 사람들이 노력하는 거나 똑같은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모습만 바뀐 거고 옛날에는 마차고 지금은 자동차고 그거 외엔 달라진 것이 없다. 그런 차원에서 새 것이 없다고 하는 거죠. 1장 11절에 아무도 이전 것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다가올 것들도 뒤에 올 자들이 전혀 기억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이름을 남겨놓고 가야 되겠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속담이 있잖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름을 남겨야 되겠다 그러고 엄청난 노력을 기울인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저런 필드에서 이름을 남겨야 되겠다. 예. 네. 근데 그게 솔로몬 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솔로몬 때도. 예. 예수님 때도 그랬고. 지금부터 천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름을 좀 남겨봐야 되겠다 그러고 뭔가 열심히 하는데 자식들에게 뭘 줘야 되고 그러면 자식이 또 주고 하면 100대까지 내 자손들이 다 뭔가를 이렇게 가지고 있지 않겠냐 유산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지금부터 한 100대 전에 한 3000년 전에 어떤 유명한 사람이 있다 그거 지금 알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이 나라에 박정희 대통령이 지금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지금 젊은 사람들 박정희 대통령이 누군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노무현이가 최고라고 하니 왜 노무현밖에 모르니까 문재인하고 최근 대통령이니까 그렇죠? 이승만이 뭔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젊은 사람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업적을 세워놓고 나라를 이렇게 세워놓고 했어도 그저 불과 50년 지나면 사람들이 뇌리에서 다 사라져서 지금 10살, 20살 되는 애들은 이승만, 박정희를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유산을 남겨주려고 그렇게 노력을 사람들이 하는데 그거 가만 보니까 그게 다 헛되다. 솔로몬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지만디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시를 썼는데 이런 식구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 강한 자들아 내 위협을 보라 그리고 절망해라. 위협을 보라 그리고 절망하라는 거예요. 옆에는 하나도 남은 것이 없다. 황폐해져가는 그 거대한 잔해의 사방에는 외롭고 평평한 모래만이 하나 없이 황량하게 펼쳐져 있다. 이게 인간이 이뤄놓은 업적이라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 이뤄놓은 업적이다. 자, 그래서 1장 12절에서 18절에는 솔로몬이 삶의 목적과 관련된 수수께끼 이야기를 이제 우리에게 이제 주고 있어요. 자, 솔로몬도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삶의 의미와 목적을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 이렇게 노력을 이제 하면서 그래서 많은 것들을 추구했단 말이에요. 근데 추구하면 할수록 좌절만 생긴다. 그걸 여기 기록해 놓은 거예요. 12절 13절에 나 선포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왕이 되었고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에 관하여 찾아보고 탐구하기 위해 내 마음을 쏟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인 해산의 고통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주사 그것으로 단련받게 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이 그 당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집 황금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양식, 패턴을 가지고 그렇게 지어놨으니 그게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위대한 그런 치적이고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추구했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예, 지혜를 써서 모든 걸 다 해봤는데 그런데 별거 아니다. 사람이 쌓아놓은 그런 모든 것들이. 그럼 하나님이 왜 그런 것들을 그렇게 수고하게 만드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단련을 받아서 그래서 맨 끝에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다는 거 이거를 기억하고 살라고 하나님이 이와 같은 영어로 갔으면 so travail 이렇게 해서 아주 쓰라린 고통이에요. 해산의 쓰라린 고통 so라고 하는 말 여러분 이렇게 뭐 상처가 나고 있는데 거기에 소금이 닿으면 얼마나 쓰라리겠어요. 그때 쓰는 말이 so라고 하는 말이에요. so, S-O-R-E 그 정도로 사람이 하는 그런 수고가 뭐 굉장한 것 같지만 그 정도로 쓰라림만 주는 그런 그 수고다. 1장 14절은 유명한 말이죠. 내가 해 아래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을 보았는데 보라 모든 것이 헛되며 우리말 성경에는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로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해 아래서 이루어진 모든 일은 모든 것이 헛되며 우리 킹잼 성경에 따르면 영을 괴롭게 한다. 영을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개역 성경이나 NIV 이런 데는 바람을 잡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어요. 영이나 바람이나 숨은 히브리어 같은 루하우에서 나온 거고 이게 바람을 잡는다고 하는 그 단어나 여기 괴롭게 한다는 단어 이게 어떻게 번역이 되느냐 하는 그런 용례가 성경에 없어요. 여기 한 군데뿐이 안 나와요. 이 히브리어 용례가. 그러니까 루하우를 가지고 영으로 하든 바람으로 하든 숨으로 하든 그렇죠? 이걸 다 번역을 하고 그 뒤에 나오는 그 히브리 말을 뭘로 붙이느냐에 따라서 전도서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역본은 뒤에다가 바람을 잡는 것 같다 해서 불교의 인생무상을 거기다 갖다 이제 붙여놓은 거고 킹잼 성경은 그게 아니라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예, 너무 괴롭다. 영이 너무 괴롭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럼 이게 어느 것이 맞느냐?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은 계속해서 이 쓰라린 고통, 쓰라린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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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통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번역이라고 하는 거. 특별히 그래서 12장 맨 끝에 가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인간의 의무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건 하나님 중심으로 이게 해석이 되고 번역이 돼야 그게 올바른 그와 같은 번역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킹잼 성경이 위대한 성경이에요. 세상에 많은 역본들이 있지만 이렇게 영을 괴롭게 한다고 번역한 거 이거는 킹잼 성경이 주는 아름다움입니다. 정말 킹잼 성경 역자들이 그 히브리어를 너무나 적절하게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불교처럼 인생무상으로 번역하지 않고 1장 15절 구부러진 것을 곱게 할 수 없으며 모자라는 것을 셀 수 없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그 삶, 그 삶에서 무언가를 진리를 찾고 진실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는 헛된 거라는 거죠. 인간이 지금까지 추구하는 게 뭐 유토피아를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기 가서 보면 구부러진 것을 곱게 할 수 없다. 왜 그래요? 7장 13절 가서 보세요. 7장 13절 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깊이 생각해보라. 그분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곧게 할 수 있느냐. 그렇죠? 하나님 굳게 만들어 놓은 걸 누가 곧게 만들 수 있어요. 그걸 자기가 할 수 있다고 공산주의 같으면 다 똑같이 모두가 다 잘 사는 그런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일이 불가능하다. 아, 그냥 솔로몬이 초장부터 이야기하는 거예요. 16에서 이제 18절에는 내가 내 마음과 이야기를 나누며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큰 지위에 올랐고 솔로몬보다 위대한 왕이 어디가 있었어요.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 자기 아버지 다윗 포함해서 모든 자들보다 더 많은 지혜를 얻었다 그렇게 이제 말을 했는데 참으로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에 큰 체험을 가졌다. 이거 사실 아닙니까? 솔로몬이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도 지금 이 시간에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그럼 솔로몬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니까 또 내가 지혜를 알며 미친 것과 어리석은 것을 알기 위해 내 마음을 쏟았으나 이것도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인 줄 내가 깨달았다. 지혜가 많으면 근심도 많나니 지식을 늘리는 자는 슬픔을 늘리느니라. 자 그래서 본인이 너무 많이 안 게 오히려 본인에게 슬픔이 되고 그 다음에 어려움을 가져왔다. 지금 솔로몬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상 4장 30에서 33절 가서 보시면은 솔로몬이 3,000개의 잠언을 이야기했다 그랬어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그 다음에 1,005개의 노래를 불렀다 그래서 알고 있었다 그랬는데 여러분이 잠언이 31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잠언 안에 들어있는 잠언이 몇 개냐? 900개예요. 900개인데 3,000개를 알았다는 거예요. 3,000개. 그러니까 이게 잠언 31장을 100장 정도에 되는 그 정도의 잠언을 달달달 외우다시피 그렇게 지혜로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뭐 가지고 있는 초목, 그다음에 짐승, 새, 기어다니는 거, 물고기, 뭐에 대해서 백향목에 대해서 얘기하면 백향목에 대해서 우슬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상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솔로몬처럼 많이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많이 알았는데 이런 모든 지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일은 없다고 지금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솔로몬의 이 뭐랄까 이거는 솔로몬만이 그런 그 지혜의 대왕만이 느낄 수 있는 고통이에요. 가장 현명한 사람인데 모든 걸 다 판단해보고 봤는데 너무너무 힘들다. 솔로몬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솔로몬이 이런 절망을 느꼈던 건 사실은 어느 면에서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상하게도 지식이 늘어나고 모든 게 발전할수록 뭐가 또 잘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사람들이 더 많이 낙담하고 이 세상에서 지금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 뭐예요? 우울증 약이에요. 여러분 지금처럼 잘 먹고 잘 살고 예, 그렇죠 좋은 거 가지고 살고 그런 데가 어디가 있었어요? 그럼 일이 다 잘 되고 그래야 되는데 실제로 정신질환과 그다음에 우울증 이게 지금처럼 많은 데가 어디가 있었냐. 이런 아이러니를 인간이 가지고 있다는 걸 솔로몬이 이미 터득을 하고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로운 의사로서 인간 영혼의 질병을 지금 찾아낸 거예요. 인간 영혼에 암과 같은 그와 같은 그 질병이 있다. 그래서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은 있으면 어때? 나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걸 무시하고 그리고 결국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자기의 모든 경험을 이제 총동원해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경고를 주기 위해 시작하자마자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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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러한 그 경고의 말과 함께 하나님 없는 그런 그 삶의 어리석음을 사람들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그런 삶을 이제 살면서 무언가 의미를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또 어떤 사람 취미생활하고 또 어떤 사람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또 학교 무슨 이런 유경사업도 하고 스포츠도 하고 어떤 사람 정치도 하고 그렇죠? 애를 잘 키워야 되겠다 그냥 애만 돌보는 그런 사람도 있고 뭔가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자 훌륭한 자녀를 길러내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런 것들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이제 전기작가 도리스 컨스 구딘이라고 하는 분이 유명한 그 존슨 대통령 월남전하고 있을 때 하여튼 그 존슨 대통령의 전기를 썼는데 그 전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썼어요. 저와 여러분이 한번 기억하고 그리고 오늘 이제 마치면 좋습니다. 이제 존슨 대통령이 죽기 한 달 전에 굉장히 슬픈 목소리로 내게 와서 이제 하소연을 했습니다. 하소연의 내용은 뭐냐면 자기가 열심히 미국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미국 국민들이 자기를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죽을 때가 다 되고 있는데도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렇죠? 자기가 뭐 인권법이니 이런 모든 훌륭한 그런 법도 다 통과를 시켜갖고 이렇게 모든 거 다 좋게 만들어줬는데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죽을 때가 다 됐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때 가서 자기가 뭐라고 얘기하냐. 그거 통과시키고 뭐 월남전하고 뭐 하기 위해서 했던 그런 모든 노력 이런 거를 차라리 아이들 제대로 키우고 자기 아내하고 차라리 잘 지내고 대통령이 뭐 다 관두고 그렇게 한 게 그게 훨씬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자기에게 하소연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결과가 뭐예요? 너무 늦었다는 거죠. 그렇게 하소연하고 해서 4주 있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대통령이 훌륭한 그런 업적을 다 쌓아놓고 죽을 때가 돼서 이렇게 보니 사람들이 다 자기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슬프고 안타깝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인생이다.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 대통령이 되는 일도 있을 수 있고 취미생활도 있고 자동차 좋은 거 타는 것도 있고 좋은 집 갖는 것도 있고 자식들 잘 키운 것도 있고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진정으로 의미가 있는 게 뭔가 하는 거를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된다. 저는 사실 제일 불쌍한 사람이 대통령이라고 봐요. 아니 그 많은 스트레스를 다 지고 살아야 되는데 대통령이 뭐라고. 또 불쌍한 사람이 이재용 삼성회장 이런 사람들 그렇잖아요. 그냥 열심히 일하는데 징역 보내잖아. 징역을 징역 가라 그러고 열심히 일했는데 그렇잖아요. 예, 온 국민 다 먹여 살렸는데 가서 징역 가라 그러면 징역 가야 되고. 아니 이게 뭐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또 이혼해서 혼자 살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 많은 업적을 이렇게 남겼지만 사실은 불쌍한 거거든요. 빌 게이츠 다 이혼하고 뭐 그러고 있죠. 아마존 그 회장도 다 이혼해갖고 그러고 있죠. 뭐 가서 보면 스티브 잡스님 뭐 했다 동성애 하다가 뭐 하여튼 이 세상이 뭐 유명하다고 하는 걸 가서 보면 다 인생이 허무로 끝나는 걸 저와 여러분이 우리 눈으로 확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그 메시지는 뭐냐. 우리가 앓고 있는 영적인 질병이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걸 그걸 깨달아라.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깨닫도록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특별히 이 말씀 중에 지혜 문학 전도서를 우리에게 주신 거다. 그렇게 주셨고 하나님이 처방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 밖에서 무언가를 해서 나를 만족을 시켜야 되겠다 그러고 지금도 계속해서 무언가를 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결론이 뭐예요? 솔로몬이 보니까 모든 게 다 실패고 좌절 가져오지 인간의 노력을 하나님 밖에서 추구하는 모든 일은 선한 것이 없다.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우리가 다시 부활해서 영원히 산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좋아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그런 삶은 살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의 죄성을 먼저 인식하는 그런 사람이다. 내가 죄 많은 사람이다 하는 걸 인식하는 사람. 다시 말해 참된 평화와 기쁨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통곡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러한 그 절망의 그런 절망의 시간을 거친 이후에 기쁨과 화평이 찾아오지 세상에 있는 것 같고 기쁘다 그러고 뭐 골프 치러 다닌다 그러고 뭐 한다 그러고 그게 나쁘다는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뭐 하고 뭐 여행 다닌다 그러고 희희낙낙하고 그걸로 다는 해결이 안 된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처절한 반성과 회개 그 다음에 통곡하는 그 일 그걸 거치고 나야 그래야 진정한 화평과 기쁨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면서 세월이 흐르면 사람들이 다 나를 잊어버린다. 이걸 꼭 기억하고 사는 우리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솔로몬이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오늘 이제 첫 번째 강의를 했는데 제게도 참 많은 걸 생각하는 이와 같은 그 유익한 그런 시간이었고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전도서를 저와 함께 같이 이제 11번 같이 나가면서 같이 생각해 보면 너무 귀한 그런 그 말씀이 될 것 같다는 그런 확신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그 은혜, 그 은혜가 우리 삶에서 체험이 되는 그런 귀한 삶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